한 진리로 하나 되어 이 땅에서 하늘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방송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인내함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해 보길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 이름이 어디서건 불려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수업 시간마다 이름이 불려져서 원치 않는 발표와 책 읽기 등을 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불렀던 찬송가로 인해서 저는 제 이름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꼭 불려져야 할 그때에 불려지기를 강하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소망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게 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든 그곳이 천국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아름다운 가사말이 들어있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바른 을 세상 생명의 주님, 이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고 또 예배드리는 세계 각처의 모든 심령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마다의 생명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아버지의 크고 깊으신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혼돈스럽고 무가치하고 무모했던 우리 삶의 빛을 비춰주셔서 거듭남의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따스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거듭나 더욱 충만해지기를 우리 삶의 목적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무릎 꿇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참 많이 실수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바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증인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저희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주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술래. 여러분, 다가오는 환란이 두렵지요. 내가 그 환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아니, 그때는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된다는데, 아, 내가 지금 이것저것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아무도 찾지 못할 그 산속 깊은 곳에 거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 굴을 파고 아무리 깊이 들어가 있어도 다 찾습니다. 요즘 레이더는 뭐 산에 쥐가 돌아다닐 것까지 다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 숨겠습니까? 뭐 쌀과 식량을 많이 준비해 놓는 거요? 뭐 일시적인 도움은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아, 그 떨어지지 않을 만큼 준비해 놓겠다. 여러분, 아, 그때는 전 지구적인 식량 황폐가 있을 건데요. 이 숨겨놓고 자기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야, 저 집에 음식이 태! 폭도들이 그 식량 탈취로 다 쳐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준비해야죠.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2016년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11년 전 사건으로 아주 곤혹을 치렀죠. 그러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70세니까 11년 전이면 59세 때 저지른 사건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사석에서 음담패설을 내뱉었는데 그게 지금 공개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트럼프는 그때 그 11년 전 사건을 기억이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 때문에 트럼프는 굉장한 이제 손해를 봤죠. 이 공화당 의원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지지를 다 초라해버린다고 막 그렇게 발표를 하고, 막 후보를 교체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아니, 그게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일어난 정말 대혼란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11년이나 지난 일인데 가장 중대한 시점에 그게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이 트럼프 선거 캠프는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도 다 중단됐고, 또 그 선거 막판에 정말 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엄청난 돌풍 때문에 정말 이 트럼프가 그 막 이 큰 소리 빵빵 치고 잘 나가던 트럼프도 맥을 못 추고 정말 그 일로 낙선할지도 모를 만큼 타격이 좀 컸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1년 전이에요. 그때 뭐 트럼프가 대선 후보였습니까? 그냥 그때 별 생각 없이 얘기한 몇 마디의 말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처럼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전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죠. 죄도 짓습니다. 우리가 이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발에 흙을 안 묻히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육체의 문제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에게도 그 11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어요. 아마 회개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간과하십니다. 여러분, 간과라는 말이 뭐예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면 거기에 있는 어떤 그 나무나 잡초 같은 것이 멀리서 말을 타고 보는데 그게 자세히 안 보이잖아요. 그게 간과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를 그렇게 간과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뭐 하면? 회개만 하면요. 여기 예레미야 18장 5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계속 악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것을 다 들추어내십니다. 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여기 보니까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환난이 아니겠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어디 트럼프뿐이겠습니까? 저 역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 11년 전까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얼굴 빨개지고 낯뜨거워지는 일들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부터 11년 전까지 우리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을 밝혀낸다면 여러분은 떳떳하십니까? 아,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완전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 자리를 물려주고 내려오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기사를 보니까 똑같은 11년 전에 필리핀에서 친구를 살해한 사람이 이 증거 불출문으로 그때 풀려났었거든요. 근데 재수사 끝에 11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인간의 법도 이 수사 끝에 이렇게 11년이 지났지만 진범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고작 해봐야 11년 전 뭐 했던 녹음 파일이나 뭐 그런 걸 공개하고 수사를 하는 그런 정도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행한 모든 일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감정까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참아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증거 불충분이라서 수사 중이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 동안 회개하고 죄를 끊으면 그 죄로 인한 문책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먼 산에 풀을 보듯이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은 패자부활전입니다. 11년 전에는 우리가 비록 패했지만 이제는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하는 부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 그런 부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사건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초림과 재림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초림 때는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의인을 위해서 오십니다. 대상이 달라요. 초림 때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요.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아직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기회가 있었지만 재림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왜 대속죄의 기간인지는 전에 설명했습니다. 예언적으로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예언된 시간에 성소가 정결해지는 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성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 성막에 보면은요 이제 들어가면 성막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일곱 금초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휘장이 이제 이 둘째 칸인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죠. 자, 이 휘장 너머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은소,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뚜껑에는 그 두 그룹 천사가 서 있죠. 자,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1년 내내 뜰과 성소 첫째 칸을 드나들면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다가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는요, 일반 제사장들이 성소 첫째 칸까지만 왔다 갔다 했어요. 대제사장은 1년 동안에는 그저 그냥 관리 감독하는 일만 합니다. 뭐 직접 성소 봉사를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이제 드디어 이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제사장이 있는 이유는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소에 계신 것과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신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소에 계실 때는 기회가 있었어요. 성소에서 나오셔도 우리가 다시 또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고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성소에 계시다가 나오시면, 거기서 나오시면 그땐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1년에 하루였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피를 뿌렸습니다.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죠.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하늘입니다. 이 법궤 위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 위에 뭐가 뿌려진 거예요? 용서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지 계명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하늘 티켓을 딱 따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제 이 가슴에 뭐가 달려 있어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이 박힌 이제 흉패를 맸죠. 그 지파는 이 이제 그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그 어느 그 보석이 빛이 나지 않으면 어느 지파 누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제리비를 뽑아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인을 죽일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이 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리면 사람과 죄가 분리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죄를 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죄를 분리시켜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치려다 보니까 죄와 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죄가 백성들로부터 분리된 다음에 대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인데요. 이것은 표상이죠. 여러분, 성막과 모든 절기들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표상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마지막 심판하는 일은 무슨 일의 표상일까요? 여러분, 이것의 실체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백성들은 데려가시고 아직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자로 오셔요.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의 낯에서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로 쳐서 죽여달라. 산과 바위야 나를 죽여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산과 바위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아직 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심판대 앞에 내가 섰어요. 여러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 번은 제가 이제 꿈에서요 짐승협회 환란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베드로처럼 감옥문을 촥 나섰는데 아 간수들이 그냥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이 감옥문을 그냥 아주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에요. 자 이렇게 감옥을 딱 나왔어요. 아 이 감옥에서 나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다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제 자 이게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죠. 이제 거친 숲과 막 정글을 헤치고 계속 도망을 갑니다. 아 이제 계속 도망을 가다가 이제 이 절벽 이 절벽이 있었어요. 절벽을 간신히 막 이래서 딱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서 딱 올라가니까 거기에 군인들이 제가 오기를 이제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 너 잘 왔다 이놈. 아 제가 힘겹게 절벽 올라가서 거기서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감옥으로 끌려오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이젠 탈옥수까지 됐네요. 야 이제 중죄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고문실에 끌려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수번호 몇 번? 나와! 이 푸르스름한 불빛이 보이는 그 긴 복도로 이제 끌려가는데 이 양쪽 팔을 간수들이 이제 끌고 잡고 가고 저는 막 가지 않으려고 막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막 이 질질 끌려가고 아, 이 긴 푸르스름한 복도로 그렇게 끌려가는데 그 고문실에 끌려가기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아, 이 그 중세 천년 이상 동안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고문했는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불에 달군 쇠막대기로 눈을 지지고 막 긴 바늘로 손가락 끝을 찌르고 뭐 더럽고 습한 지하 감옥에 묶어놓고 막 쥐들과 해충들에게 뜯어먹고 이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문의 형태가 자행됐던 그 고문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고문실에 가는 동안 이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숨도 쉬지 못할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 파란색 복도를 가면서 끌려가다가 그 공포를 안고 그대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 두려운 밤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란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아 뭐 그때가 되면 나는 장렬하게 순교하리라. 아 환란의 때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란의 도래입니다. 여러분 환란은 실제예요. 핍박과 순교는 실제입니다. 차라리 그냥 단두대에서 목이 딱 잘려가지고 그냥 죽는다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신사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죽음보다 고문이 더 두렵죠. 그렇죠. 차라리 쉽게 죽여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고문을 이기려면 날마다 조금씩 바늘로 오늘은 얼마만큼 들어가나 찔러보는 연습을 조금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틀에 한 끼씩만 먹으면서 굶주림에 견디는 그런 훈련을 하면 그때 조금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고문실에 끌려갈 때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것은 고문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때 제 영혼을 공포에 질리게 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의식 때문에 제 영혼을 공포에 질리게 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저의 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가로막은 그 죄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죄의 무게가 저를 짓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정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죄인은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 앞에 제가 자신을 정말 번제처럼 깨끗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였다면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벽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건 아닌데 그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뭐 나중에 한꺼번에 회개하지 뭐.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드리면 마음의 쉼이 있을 텐데.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단지 경외가 아닙니다. 단지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느끼는 공포입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공포예요. 피어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벌벌 떨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죄로 막히지 않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인 말고 애인이 따로 있는데 부인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됩니까? 죄 있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다 회개치 않으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분명 이건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내려놓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분해. 그런데 양심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안 돼.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면 점점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죄가 너무나 습관화돼가지고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 지금 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갖고 있지 마세요. 죄가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쓴물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엔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허무함과 상처만 남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해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오늘 준비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실제적인 경험이 동반돼야 그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 뭐 이 고문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죄 없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가 펼쳐진다면,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 죄들을 이미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습니까? 심판대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심판정에 나갑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치 않은 것을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 사람은 그 공포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임박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과 우리 교회가 함께 회개 운동, 거룩 운동, 재림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속죄는 예수님의 이 재림의 표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 대속죄를 살고 있는데,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의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어야 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끊어지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대속죄일인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날마다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대속죄일에 또 용서를 받는 경험이 필요할까요? 아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대속죄를 만들어서 그날 또 용서를 받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평상시에 그 제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제사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가 덜 용서받아서 대속죄일이 필요한 걸까요? 도대체 왜 대속죄일에 또 죄를 용서받아? 왜 그럴까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이게 뭐가 다른가? 여러분이 대속죄일은 열흘 전부터 나팔을 불죠. 그러면서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오니까 자신을 살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전부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과 매일 드리는 제사의 절차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평상시에는 죄인이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죄인이 그 제물의 목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 전가된 짐승이 죽는데 이 짐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제물을 번제단에 태웠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자, 그런데 대속죄를 드리는 제물에는 안수가 빠집니다. 안수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평소에는 안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속죄는 안수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대속죄를 용서받는 죄와 매일의 제사에서 용서받는 죄가 다릅니다. 양을 데리고 안수했다는 것은 범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지은 죄를 고백하고 양을 잡았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에는 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고 지은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속죄에는 무슨 죄를 용서받는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 두 책이 나옵니다. 하나에 보면 이 죄의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이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책에 뭐까지 기록되는가? 이런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의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함께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엄청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지을 기회가 있었으면 지을 뻔했던 그 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겉으로 나타난 행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계획, 동기, 생각까지 다 아시고 내가 실제로 그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수 있는 그 죄가 실제로 그 죄를 범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런데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이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이죠. 실제 간음을 안 했기 때문에 세상 법은 우리를 잡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잡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심판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죠?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에 드러난 너희들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발각되지 않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거 불충분! 그렇게 해서 풀려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탄핵 심판을 하는데 한쪽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증인을 부르고 한쪽은 무죄를 증인하기 위해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증인을 부르고. 여러분,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심증은 가. 정황상 이 사람이 죄인인데 증거가 부족해. 그러면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죄, 죄를 지을 뻔했던 죄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동기를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죠. 아, 나는 우려워. 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이 완전히 개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속죄를 용서받는 첫 번째 죄는 우리의 생각, 목적, 계획, 동기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지만 기회가 있었으면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이 죄들도 마치 지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대속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생각까지 정말 향기로운 죄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속죄를 용서받는 두 번째 죄는 깨닫지 못한 죄,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의 구체적인 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를 책망할 때는 깨닫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는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죄인지 뭐 아닌지 뭐 자각이 없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은 그게 밥이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알고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하지요.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 줄 몰랐는데 빛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전에 이렇게 한 행동들이 죄였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우리가 이 빛을 깨달으면서 죄가 점점 드러납니다. 전에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내 죄가 더 드러나잖아요. 빛이 밝게 비추일수록 오염이 더 밝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재물의 안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이 나야 재물의 안수를 하죠.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가 돼버린 것들, 그때는 그때 당시엔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빛이 이르렀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불효의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불효인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자매님들 시집가 보면, 아, 또 애 낳아보면 내가 참 불효했구나,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참 불효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운다고 열심히 교육했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아, 내가 율법주의로 키웠구나, 내가 아이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들었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정말 막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이건 내 성격이지 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뭐 막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건 내 성격이지 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깨닫고 나서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깊은 회개에 들어가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때는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키지 말고 주님께 다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아, 그게 죄였군요. 제가 무지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속죄에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 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저 막연히 아, 저 옛날에 죄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죄를 또 반복하게 됩니다. 뭐가 죄인지 알아야 죄를 그치죠. 주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여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제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용서의 경험을 갖지 못하고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포에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란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너 이런 죄 지었어. 너 저런 죄 지었어. 하나님, 저자는 죄인입니다. 이게 사탄의 직업이거든요. 이 사탄의 주 일이 이거예요. 사탄이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그때 마지막 환난 때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겁니다. 그때 막 우리가 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막 떠올려줄 때, 여러분 그 경험을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환난의 경험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용서받은 경험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속죄를 용서받는 이 세 번째 죄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도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꺼이 선을 행치 아니한 죄, 열심히 선을 행치 아니한 죄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쓸데없이 엄청난 의복을 그대들의 몸에 걸칠 때 그대들은 벗은 자들을 입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이 쓸데없이 다양한 값진 음식물을 식탁 위에 벌려놓을 때 그대들은 주린 자들을 먹이기를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치 아니한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의 재물을 어떻게 썼니? 너의 시간을 어디다 썼느냐? 너의 달란트, 받은 은사를 어디에 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마더 테레사가 되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라는 인식이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제사에서 제물을 그 양에게 안수할 때 제가 선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런 걸 고백하고 양을 잡지 않잖아요. 범해진 죄들에 대해서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사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용의 기회들을 등한히 한 그 죄들에 대해서도 고백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속죄를 용서받는 세 번째 죄는 마땅히 행했어야 할 의무를 등한히 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속죄를 용서받는 네 번째 죄는 뭔가? 그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무의식 중에 지은 죄입니다. 네? 아마 굉장히 당황하죠. 뭐라고요? 무의식 중에 지은 죄까지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이 용서를 받는다는 표현보다 씻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이 그 과거에 내가 쌓아온 습관들, 또 유전적인 결함, 또 생각의 패턴, 죄의 경향, 또 보고 듣고 읽고 했던 그런 것들이 내 잠재의식에 쌓여서 나도 모르게 나를 오염시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때입니다. 한 번은 제가 꿈을 꿨는데요. 또 오늘 꿈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꿈에서 아주 이 잘 아는 분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막 좀 억울하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따지지 못하겠고 제가 정말 온화한 표정으로 형제님 이 저랑 5분만 좀 얘기 좀 하십시다 하면서 이제 따로 딱 이 뒷골목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생사람을 잡아도 되냐면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따지다가 분에 못 이겨서 꿈을 깼습니다. 아, 새벽 한 두세 시쯤 됐는가 딱 꿈을 깨자마자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는데 즉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개문아, 너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내가 간 길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물론 제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다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또 이어서 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아주 제가 저속한 영상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꼭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꿈에서 깨고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던지. 아, 내 본성의 욕구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뭔가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취급을 받거나 무시를 당한다고 느끼면 그렇게 막 쏟아붓고 싶은 본성이 있구나. 내가 겉으로는 유교적인 것들을 잘 절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죄의 본성이 이렇구나. 여러분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주님, 무의식 중이라도 더럽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무의식 중에 이렇게 무심코 행하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무의식 중에 행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백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 모든 죄들을 씻음 받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무의식 중에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상한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 무의식 중에 행한 것까지 탈탈탈 털어가지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들로 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나를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애구 이 녀석 이리 와라 엄마가 씻겨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막연히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이 대속죄일 기간에 죄를 도말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동의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도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동의를 해야, 내가 그 죄를 버리기를 원해야 그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죄의 도말 사역을 내가 다 이해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총체적인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용서하는 은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건 미룰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실 때 그때 해야 할 일입니다.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그마저도 기회가 없어집니다. 오 그리스도 8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탄의 교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어떤 성품요? 완전한 성품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과 연합이 되었어요. 무슨 신성요?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신성, 즉 성령을 붙잡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성품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생각으로도 범죄치 않게 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요. 얼마나 행복한 약속입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소망이 생겨요. 주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적전쟁 479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무엇의 힘에요?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거 사탄을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약속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는가? 우리가 회개할 것 없는 회개의 경험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발행한 이 거듭남 3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가 그냥 됩니까? 멀쩡하게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면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야지 그때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짐승의 폐 환난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엄청난 환난 앞에서 우리의 찢기들이 모두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담금질하는 게 짐승의 폐 환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내 속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그 있는 그 죄는 매일매일의 속죄에서 다뤄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전에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내 속에 있어요. 귀에만 있었으면 지었을 죄, 마땅히 행했어야 할 의무를 등한히 한 죄,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지은 죄, 무의식 가운데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을 대속죄일에 속죄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뭐 우리가 얼마나 어떤 많은 노력들을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번은 어느 자매님의 이 친정아버지가 노름을 하셨는데 참 이분이 이 아버님이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냥 거기 노름에 빠져버렸어요. 봄부터 가을까지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돼서 그냥 그 노름판에 그 담배에 찌들은 냄새 그냥 쩔어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집에 오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이제 어머니랑 한바탕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고 못 살아, 아이고 못 살아. 당신이 그거 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름꾼들이 있어요. 다 패거리들이 등쳐먹는 거야. 내가 못 살아. 당신 같은 사람은 딸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노름한다는 것은 바보 천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에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 지어서 1년 번 거 해마다 그렇게 버리고 와요. 말려도 또 나가고 말려도 또 나가고 또 노름판에 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복통 터져, 아이고 복통 터져. 그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도 중에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군요. 주님, 제가 주님의 복통 터지게 한 사람이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복통 터져, 아이고 복통 터져 그렇게 외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의 복통을 터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누구야? 그 길이 아니야. 돌이켜라. 돌이켜야 해.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복통 터지게 하면서 죄를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의 심장을 터지게 한 사람이군요. 나를 위해서 심장이 터지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준비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으면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환난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치 않고 유혹에 굳게 설 수 있는 신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셨던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파워가 오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